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 찬양대에 노래를 잘 못 부르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그분에게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찬양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찬양대 대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대원을 찬양대에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찬양대에서 그만두게 하지 못하면 저는 사직합니다. 다른 찬양대원들도 역시 그만둘 거예요. 제발 처리해 주세요. 목사님은 문제의 찬양대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찬양대를 떠나야 할 것 같소. 왜 내가 찬양대에서 나가야 합니까? 목사님에게 항의하듯 말합니다. 글쎄요, 대여섯 명의 대원들이 나에게 당신은 노래를 할 줄 모른다고 하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찬양대원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말을 잇습니다. 50명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할 줄 모른다고 나에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노래를 못한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불평을 저에게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구나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스크린이 저게 나와야 되고 이게 꺼져야 되는데 좀 예배위원회에서 한번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만큼 잘못 사용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하지만 바르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찬양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바른 개혁일까요?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개혁 무드가 생기면 닥치는 대로 바꾸는 또 큰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개혁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변하지 않는 기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두 내용이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 저는 장모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웃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권고를 하시곤 합니다. 이번 장모님 빈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5일장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5일 중에 이틀 사흘을 와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장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에서 돌아온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장모님에게도 귀한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은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은사는 부족해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죄가 아닐 줄로 압니다. 반대로 은사가 넘치는데 섬기지 않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너무도 싫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한 교회인데 다시 죄로 물들이는 것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충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에서 돌아서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돌아오겠죠? 그러나 더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먼저 개별적으로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모아가지고 충고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고발해야지. 제자들은 이제 개혁의 의지로 잠옷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개혁가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개혁을 원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개혁가라고 믿었고 그래서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개혁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종교가 개혁되기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의 원래 꿈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혁을 말씀하시니 많이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작은 개인이요 두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개혁의 의지를 펼쳐갈 두세 사람을 금방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질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흥분된 얼굴을 보고 계셨던지 예수님은 갑자기 말을 돌리십니다.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듯 말씀하셨고 그 일을 잘하라고 부탁하는 듯 하셨는데 말이 좀 달라지십니다.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이제 제자들은 조금 아리송해집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지지만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개혁이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을 넘어서 더 큰 일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감히 잡혀감을 아셨던지 주님께서 펀치라인을 날리십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웃을 정죄하기 위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이웃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웃의 죄를 해결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개혁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종교개혁의 원칙이요 기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명의 목사였을 때 그가 졸업한 크로저 신학교에서 소셜 필로소피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가 1960년 초였는데 수강생은 8명,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킹 목사님은 한 학기 한 클래스만 가르쳤습니다. 곧 공식적인 킹 목사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단 8명. 만일 이때 킹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은 이처럼 적은 숫자의 학생이 그 클래스를 등록했을까요? 이 8명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제자가 된 셈입니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그 클래스의 교과 안에서 실러부스를 소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8명 모두 다 버렸습니다. 만일 갖고 있었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킹 목사님이 사인한 영수증의 값어치가 무려 만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때 저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한편 킹 목사님이 두 차례 페이퍼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8명이 두 번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개의 페이퍼가 쓰여졌습니다. 16개의 페이퍼 중에 단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요즘도 계속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유일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를 아쉬워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김 목사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걸, 더 많은 유물을 건질 걸, 실러버스를 잘 보관할 걸, 페이퍼는 왜 버렸지?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입니다. 그 강의만 들었어도 영원한 킹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그들은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놓친 것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킹 목사님의 클래스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그것이 더 위대한 역사적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교회 여러분, 참 종교개혁은 킹 목사님의 클래스보다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더 위대한 역사적 현장임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두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 교회의 위대함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교회가 위대하기에 개혁해야 되죠. 교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믿을 때 우리는 참 교인이 됩니다.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를 믿는 순간 교회는 개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개혁이 되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 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만이 세상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만나는 것이 없으면 세상은 충만함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 교회를 믿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고 있죠. 얼마 전 어느 교단에서는 세습제를 폐지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한국교회 정말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개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믿어야 한국 교회를 믿어야 한국 교회의 대형화만 비판한다면 참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형화된 한국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대형화 그 자체를 우상화하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지금도 두세 사람이 겸손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대형교회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을 줄 알아요. 그때 우리는 많은 모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합니다. 아울러 그때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반면 작은 이민교회들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이민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보스턴 한인교회를 믿으십시오. 아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보스턴 지역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믿으십시오. 아니, 한인교회뿐 아닙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 히스패닉교회, 모든 교회를 다 믿으십시오. 우리들의 지각을 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 개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런 표현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세상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뿐만 아니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열쇠,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충만케 하는 열쇠가 교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개혁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잘 아시는 예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한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마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위대한 일을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두 제자를 세상에 남겨놓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도 얼마 후 모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씩 모이고 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감히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함께 교회를 믿고 놀라운 종교개혁에 참여하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 명, 세 명이 모여 있을 때 우리를 믿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당신의 몸이라고 인쳐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서로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정보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비판의 시각으로 보기 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칙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개혁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주님, 교회를 끝없이 신뢰하고 믿는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